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나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벤야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지난 9월 8일 주일에는 역대하 36장 9절로 23절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그의 감사하지 아니한 죄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한 연고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홉 번째 말씀으로 본문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소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화를 나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고로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시며 마음 상한 것을 녹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따르면 주전 605년 제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과 함께 백성들이 제1차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그 이후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고로 이제는 약속대로 치셨던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거두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자비를 사랑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고로 이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일찍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다니엘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무력을 통해서 파괴를 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역사를 변경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에스라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움직이셨지만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경로를 바꾸시려고 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한 나라의 역사를 일어나게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여금 70년이 지나야만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야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절망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1세대들은 바벨론 땅에 뼈를 묻고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들을 향하여서 70년이 지나야만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바벨론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국에 남아있던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2년 내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발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냐가 예언하기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2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과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즉 2년 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든 세력과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되 2년 내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는 좋은 쪽을 말하고 쉬운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어려운 것을 말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2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그래서 2년이 되기 전에 하나니아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감동을 받고 비록 이 말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70년이 차야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영주할 준비를 하라고 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즉 페르시아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응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약속의 기한이 차면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끝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promise, not only promise, but also fulfillment.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거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설명할 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책인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하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실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가 5장 2절의 예언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이 온 땅이 황폐하며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에 그 바벨론 왕에게 놓여나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역사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시키게 되었는가?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예언할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다니, 바벨론이 패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서서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오다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불언장래 망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인 나부나이도스라고 하는 이 왕 때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 나라의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일으켜서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인 나부나이도스를 정복하게 하시고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대신에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나라를 만든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파사 나라에는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는 조로아스타교라고 하는 교였습니다. 그 교는 바로 불을 섬기는 교입니다. 조로아스트라는 사람은 불을 섬기는 선지자였는데 마치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해서 태양이 하나님이다 생각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야말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때에 이 페르시아 나라의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 왕도 마찬가지로 배화교, 불을 섬기는 교회의 신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하기를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유다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자기 입으로 공포하게 된 것은 말로 할 뿐만 아니라 글로 써서 온 바벨론 경내에 포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불가능한 일이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레스는 온 나라에 조소를 내려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은 모두 다 본국으로 돌아가되 모든 보물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고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모든 금은 기명들도 다 가지고 돌아갈 것이며 돌아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못 돌아가는 자들은 다 물건들을 도와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겠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감동적인 것은 고레스가 이 땅 위에 그 당시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 2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파사 나라를 일으켜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한다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여 년경 사람입니다. 주전 740년경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앞으로 한 200년 이후에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4절에는 내가 나의 종 야곱의 택함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나기도 전에 정권을 쥐기도 전에 2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포로를 돌아가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느냐? 그분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크고 작은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 창조에 동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성취하셨느냐?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벤야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안정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되돌아가라 하면은 누가 돌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예를 들면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발할 때는 주전 593년 539년이었는데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한 80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국무총리를 지나고 이제는 은퇴해서 만년에 기력이 쇠약해지고 있었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고레스 왕보다는 95년 이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당시 바사 왕국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직위에 있는 말하자면 상당한 사람이 이미 그 나라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사업에 정착하고 모든 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할 때에 누가 돌아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벤야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감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이미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영적 암흑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 다시 그 제사를 회복하고 영적 부흥을 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서 영적 회복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또한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생명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목적에 동참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경건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